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7년 동안 끌어온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어제 미국이 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특정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지기 이전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 정부가 태양광 제품과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73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의 이번 결정에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결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결정은 WTO 규범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세계적 노력을 저해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무역 구제 조치를 남용하고 국제 통상 환경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WTO가 가능하다고 밝힌 보복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당국은 자국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와도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레자 미르수예피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자리프 외무장관의 NBC 뉴스 발언에 대한 AP통신의 해석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다면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 합의에 없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하길 원한다면 미국이 먼저 중동 지역에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대표부 대변인은 AP통신이 이 말을 마치 이란이 적당한 시기에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이런 행태가 언론의 입지를 축소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란의 미사일은 그 누구와도 어느 나라와도 어떤 시점에도 협상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자리프 외무장관의 인터뷰는 무기를 중동에 파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공을 그들에게 넘긴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한편 이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 측이 처음으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면서 실제로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에 대해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터키가 러시아산 S-400 미사일을 도입한 데 따라 우리는 터키에 F-35 전투기를 팔지 못하게 됐다고 터키 측에 통보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몹시 어려운 형편이 됐다며 미국과 터키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미국산 최신의 전투기인 F-35 도입 절차를 그동안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미사일 체계를 구입하면서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에 관여한 미얀마 군부를 제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군 지도자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이로써 미국은 미얀마 최고군부의 공개적인 조치를 취한 첫 번째 정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최고사령관 외에 소인 부사령관과 타노 준장, 아웅아웅 준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본인과 가족들까지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미얀마군은 지난 2017년 8월 로힝야족 반군이 경찰 초소 등을 공격하자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성폭행, 방화를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가 난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데이비드 스틸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고조되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북 연합훈련 재개가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북한 담화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협상에 조속한 진전을 희망했습니다.
We will look forward, of course, to resuming those negotiations and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동맹인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필수라고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must be prepared to respond to regional threat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북한 지역 내일은 구름 많고 낮부터 저녁까지 평안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연합훈련 재개가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진전을 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현재 미북 간 소통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군사훈련과 미북 실무협상을 연기하는 듯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실무협상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will look forward, of course, to resuming those negotiations, and you know, we hope to talk about all ways that we can advance progress on these commitments. And
so,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실무 협상의 재개를 고대하며 두 정상의 합의에 진전을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만남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모두 당시 오간 논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처음에 없던 아이디어를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판문점 회동 이후 미북 간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비건 대표와 그의 팀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싶고 그들이 마쿠에서 조용히 계속해서 진전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 외무성의 담화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정부 내에서 누구도 진전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rom our perspective, we would, you know, hope that no one would try to block in their government and our own government the ability for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북한 정부에서든 미국 정부에서든 누구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서로에게 한 약속에 진전을 내는 일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I think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on North Korea. And again, time is not of the essence, but I think good things will ultimately happen.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으며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은 바로 미국과 북한이 매우 좋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6월 30일 한국 방문길에 갑자기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은 미국인 인재들과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과 전 세계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한 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군과 미군은 오는 가을 연합훈련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훈련은 한국과 협력해 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번에 실시하는 정례 연합훈련은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미한 동맹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미한 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동맹인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6일 밤 서울에 도착한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한국 외교라인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한국 측 북핵협상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관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슈에 대해 논의했고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이 본부장과의 면담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북 입장에 대한 미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실무협상 재개 시 미국의 옵션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위원은 17일 VOA에 앞선 북한의 미한 연합위기 관리 연습에 대한 외무성 담화에 대한 양국의 입장, 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무성 성명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할 거고 어떤 배경인가. 또 하나는 만약 협상이 재개됐을 때 어떤 수위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에게는 유연한 접근 내지는 뭐 창의적인 해법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뭐 한미 간의 이제 의견을 좀 조율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조 의원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제재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한국 정부로서도 제재 문제보다는 북한이 얘기하는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한 해법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 입장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한국 정부 입장은 뭐 어쨌든 제재 완화를 좀 인센티브로 해달라는 입장일 것이고, 하지만 개성하고 금강산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입장은 한국 정부 입장일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제재 그 영변 폐쇄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해주는데 그게 당연히 남북한 간의 그 뭐야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는 거여야 한다는 게 좀 한국 정부 입장이지 않겠어요, 당연히.
스틸웰 차관보는 오후에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차관보와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우리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를 강화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우리의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협력 없이는 이 지역의 매우 중요한 이슈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며 조만간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유익한 토론을 진행했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의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도 스틸웰 차관보와 생산적 협의를 가졌다면서 미국도 대화 재개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울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양 차관보가 미한 동맹의 발전 방안과 한일 관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월 말 성공적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미한 간 정책 공조가 기묘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스틸웰 차관보의 방안이 한반도 문제, 양자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미한 양국 간 내실 있는 협의를 통해 굳건한 미한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스틸웰 차관보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고 미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문가들은 앞서 미한 연합위기관리연습을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의 외무성 담화는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미북 실무협상 재개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위원은 실무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기 위한 북한의 목리부리기 수준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목리라면은 뭐 그 쉽게 그 나올 수 있는데 목리가 아니라 미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제기하면서 나오는 거여가지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쉽게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 의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이뤄진 판문점 회동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했다고 약속한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어떤 유형이든 훈련이 실행된다면 북한은 쉽게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입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까지 들고 나온 데 주목하며 미북 실무협상이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제재 완화 부분이라는 거는 솔직히 실무협상 시작해서 논의해도 충분한 이슈거든요. 실무협상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를 먼저 정해놓아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미국에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게 안 풀리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뭐 그 연합훈련까지 핑계를 대면서 실무협상도 이제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계속 목리 부리는 것 지금 점점 강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서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북한이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합동훈련 동맹 연습을 비난한 데 대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미한 양국의 합의로 종료된 바 있다면서 올해 후반기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한 연습 시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미한 연합위기관리 연습을 비난하며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필수라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북한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는 16일 상원 국방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표적인 영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위협으로 꼽은 다음 북한과 이란은 그 다음 급의 위협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At the same time, we must be prepared to respond to regional threat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미국은 이란과 북한 같은 영내 위협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며 어떠한 잠재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또 미한동맹은 그 인연이 1950년 한국이 침략을 받았던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양국의 동맹은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철통 같은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안보는 아시아의 안보 그 자체라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한반도는 영내와 세계 자유로운 국가들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국방장관에 임명되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미한 양국의 상호 안보를 계속해서 존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미군이 한반도 위기 시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재빠르게 확보하고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또 동맹국들이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혀 향후 동맹들과 비용 분담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난한 미한연합군사훈련은 지난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중단 또는 축소된 형태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와 연계하고 나선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훈련 중단은 두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 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환경에서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단 이유를 설명하면서 훈련이 북한에 매우 도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가 미한 연합훈련을 방어적 성격의 투명한 연례훈련이라며 북침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북한에 대한 중대한 양보 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혜택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여전한 상태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대비태세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에 따른 비용 문제까지 지적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엿새 만인 6월 18일 그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위한 모든 계획의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나흘 뒤에는 2018년 말까지 두 차례 열릴 예정이던 미한 해병대 연합훈련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미국과 한국은 미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등 대부분 훈련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The recent decision to suspend the Freedom Guardian exercise creates increased opportunity for our diplomats to negotiate increasing prospects for a peaceful solution on the peninsula.
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미한 양국 군대의 연합 훈련이 중단됐지만 일상적인 훈련과 병력 순환은 계속되며 군사 협력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직후에도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괌에서 한국으로 가서 폭탄을 터뜨리는 데는 수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예전의 일을 포기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과 한국은 새로 마련된 연합지휘소 연습과 조정된 야외 기동훈련 방식을 통해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 축소가 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일축하며 확고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훈련 축소라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이 역량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4월 맥스 썬더를 대체한 미군과 한국 공군의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을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이후에도 크게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는 두 나라 병력의 훈련에 대한 비난을 지속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로 예정된 19.2 동맹연습을 진행할 경우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일정도 발표되지 않은 훈련을 정상 간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 협상과 연계하며 중단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로 실무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 협상 재개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 사항인 만큼 일정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결국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평가도 엇갈립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선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원 정보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16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일종의 합의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나는 이에 반대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런데 현 시점에서 내가 가능한 한 지지할 수 있는 합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indicated his desire to reach some sort of agreement with North Korea. I'm not against it. I wish we could. I've...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Kim Jong-un doesn't use nuclear weapons as the ultimate insurance policy for his regime.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을 위한 최후의 보험 정책으로 사용한다며 그는 향후 50년간 독재자로 남는 법을 찾아내야 하는 젊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동의를 받아낼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 수준에서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신중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군사위 소속의 조 윌슨 의원은 특히 4개 조항으로 구성된 싱가포르 합의와 관련해 큰 변화를 기대해왔다며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d hope for greater change, particularly with the Singapore agreement, the four points of that.
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멈추고 미사일 시험이 감소 중단됐으며 일부 미군 유해가 송환되고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들도 석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조심스럽게 낙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의 일환으로서 정상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Yes, I do, because I think it'd actually be in their interest to do so.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성공의 징표는 있지만 진정한 성공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여전히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행동에 변한 건 없다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북한에 놀아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 deserves credit for trying what he thought was an opportunity to de-escalate tensions and hopefully.
이어 중요한 건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이 했던 제재 등 모든 조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조치도 떼어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슨 의원도 협상과 관련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당근과 채찍으로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effort should be made and keeping sanctions in place to
트럼프 대통령이 전하려고 하고 있는 메시지에 담겼듯이 북한이 개방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로울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합니다. 루비오 의원은 한일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게 미국의 바람이지만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고 일본과 한국 간 역사적 갈등은 다양한 사안에서 수시로 촉발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국 갈등이 더 깊어지고 첨예해야 한다면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역내 미국의 안보 경제에 이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선 미국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경우에만 그래야 한다며 미국이 과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관여는 늘 한쪽을 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과 한국은 모두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위치에 있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역할을 해야 하고 일본과 한국 양측이 미국을 초대해 더 관여하도록 할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미 외교적 수준에서 그렇게 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윌슨 의원은 미한일 3국 모두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선 미국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위한 촉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북한의 핵개발 중단 대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제재 이행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행 제재를 완전히 집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밀접히 조율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이클 모레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의 전날 기고문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D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모렐 전 국장 대행은 14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동결 카드를 염두에 두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며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워싱턴 평양 이익대표부 개설을 지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렐 전 국장대행의 주장대로 북한의 미국과의 장기적 합의로 인한 잠재이익을 보여주기 위해 동결 대가로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4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호소문을 보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들이 일본에 기항한 흔적을 남기고 이 가운데 한 척은 일본 해사협회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선박은 일본 외에 한국에도 입출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혐의를 받았던 선박들이 일본 항구에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마린 트래픽과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반입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지목한 선박 7척에 지난해 8월 이후 항적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중 일부가 일본에 입항 기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선박은 리치 글로리와 샤이닝 리치, 진롱, 스카이 엔젤, 신광 5, 리치 비거, 진아오 등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지난해 이들 선박들이 2017년 4월부터 10월 사이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한국 포항과 마산, 인천, 동해항으로 반입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BOA는 샤이닝 리치와 진룽호 등 일부가 여전히 한국에 입항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한국 정부는 곧바로 이들 선박 중 4척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샤이닝 리치호가 올해 5월 일본 노시로항과 쿠시로항에 입항하는 등 지난 1년간 적어도 6차례 일본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리치 비거호와 신광 5호는 각각 적어도 4차례, 진룽호 3차례, 리치 글로리 2차례 일본에 입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스카이 엔젤호의 경우 일본에 입항한 기록은 없었지만 선교협회가 일본 해사협회였습니다. 선박들은 대부분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 사용하던 선명과 선적을 바꾼 상태였지만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식별번호는 국제 규정에 따라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국가정보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이들 선박들의 결의 위반 내용을 일본 측에도 전달했는데도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BOA 취재 결과 당시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휩싸였던 선박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한국을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입출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GI6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리치 비거호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3차례 한국 포항과 여수, 부산 등에 입항했습니다. 특히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현재 리치 비거호는 지난 8일부터 인천대교 인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신광 5호는 올해 2월과 4월, 5월 총 3차례 평택과 여수, 포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리치 비거호가 북한 원산에서 실린 뒤 러시아에서 환적된 무연탄 만 50톤을 싣고 2017년 5월 27일 포항에 입항했고 신광 5호는 같은 해 8월 북한 선철 2,000톤을 마산항에 들여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올 연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2만 3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려진 북한 해외 노동자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12월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VOA가 결의 이행 완료 시점을 6개월가량 앞두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각국의 이행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총 23,171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현재 안보리에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35개 국가로 이 가운데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한 나라는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8개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3만 23명의 노동자 가운데 1만 8,5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전체 노동자의 8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를 돌려보낸 나라는 카타르로 2,471명에 달했습니다. 이어 쿠웨이트가 904명, 아랍에미리트 연합 823명 순이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으로 이를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citizens to forced labor, both at home and abroad, and then uses proceeds to fund nefarious activities.
북한은 정부가 자국민을 국내외에서 강제 노역으로 내몰고 있으며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핵 개발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와 이번에 확인된 송환 노동자 수치를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송환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전체의 25% 수준입니다. 결의 이행 완료 6개월을 앞두고 아직 6만 7천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남아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3월 중간 이행 보고서를 보고하면서 정작 송환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VOA에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실제 송환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s also sensitive because they've just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i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you know obviously the money that those workers make a lot of it is sent back.
현재 북한과 중국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으며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국이 다 아는 상황에서 송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 역시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mployers probably like him. They can money from them, and, they, and the workers don't want to go back. So the question is, who wants them to go back?
중국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려고 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송환하겠느냐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제재 회피 목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최대 몇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통행증을 주면서 계속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유럽의회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을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하면서 첫 여성 유럽연합 행정수반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유혈사 탄압에 관여한 미얀마 군부에 첫 번째 제재를 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이 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모르신 재무장관은 이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오는 9월 초에 재정 자금이 고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유럽연합부터 가보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차기 집행위원장을 선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에 대한 인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네네.
이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유럽의회 총 의석 751석 가운데 찬성 383표를 얻어서 인준 투표를 통과했는데요. 인준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 표는 374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집행위원장에 취임을 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닌데요. 오는 11월 1일 장클로드 융커 현 위원장의 뒤를 이어서 공식 EU 행정수반으로 취임하고요.
네.
이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내정된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EU 정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 폰데어라이엔 차기 집행위원장 이제 유럽연합을 이끌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어떤 각오를 밝혔을까요?
네, 폰데어라이엔 차기 위원장은 앞에 놓인 과제들에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네네. 나의 일이 시작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을 지지해준 유럽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하나 되고 강한 이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폰데어라이엔 차기 집행위원장 정말 후보로 낙점될 때부터 화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폰데어라이엔 후보가 인준 투표를 통과하면 EU 사상 처음으로 첫 여성 집행위원장이 탄생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 폰데어라이엔 후보는 지난 2일 EU 회원국 정상회의 회의체 정상의 회의체인 EU 정상회의에서 지지를 받아서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집행위원장 후보로 손꼽힌 인물은 아니었고요. 또 사실 인준 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결과들을 봐도 8표가 모자랐으면 안 됐다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폰데어라인 그 회장, 집행위원장, 차기 집행위원장, 그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였나요?
네, 유럽의회는 그동안 유럽의회 내각 정치그룹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뽑아서 유럽의회 선거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각 정치단체가 선출한 후보들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후보 명단에도 없었던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이 후보로 추천됐는데요.
예.
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럽의회 제1당인 유럽국민당 EPP 소속인 폰데어라이엔 후보는 이 EPP로부터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제2당인 사회당과 진보 성향의 리뉴 유럽 등에 소속된 의원들을 설득해야만 네. 그 필요한 374표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았습니까? 그 후보로 선출되고 인준투표까지 한 2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16일 열린 비밀투표에서 가결 정족수 9표를 넘기면서 간신히 통과된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폰데어라이엔 차기 위원장은 지지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현 융커 위원장은 찬성 422표를 얻어서 당선됐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집행위원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차기 내각 구성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폰데어라이엔은 차기 집행위원장은 각 회원국 정상으로부터 한 명씩 집행위원 후보를 추천받아서 집행위원단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네.
집행위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에 집행위원단 인준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사상 첫 여성 유럽연합 행정부 수반이 됐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차기 집행위원장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올해 60살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서 13살에 독일로 갔습니다.
네.
이후 런던 정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독일 하노버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에 산부인과 의사와 의대 교수로 일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기독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의회에 진출했고요.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발탁돼서 가족 여성 청년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에 이어서 2003년엔 독일에서 첫 여성 국방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성향으로 유럽 통합하고요. 메르켈 총리의 측근이기도 합니다.
네.
또 7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독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네, 이력이 대단하네요. 자, 폰데어라이엔 차기 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영국의 EU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 문제가 있고요.
네.
미국과의 무역 분쟁, 또 기후변화, 이탈리아 난민 사태 등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특히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취임하기 하루 전인 10월 31일이 영국이 EU를 탈퇴할 예정인데요.
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앞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폰데어라이엔 차기 위원장은 인준 투표에 앞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보다 사회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럽, 잠재된 가능성을 모두 활용하는 유럽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16일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유혈 탄압에 관여한 미얀마 군부를 제재했습니다.
예.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6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제재 사실을 알리면서 미국은 미얀마 최고 군부에 공개적으로 조처를 한 첫 번째 정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제재를 결정한 이유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됐을까요?
예, 폼페오 장관이 성명에서요, 미국은 이 버마 정부가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미얀마군이 미얀마 전역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은요, 미얀마 정부가 군부 통치를 끝내고 2010년 민정으로 이양된 뒤에도 이 공식적으로는 군사정부 이전 국호인 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제재 대상에 올라온 인물들이 있죠. 누굽니까?
예,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과 소인 부사령관 또 측근인 탄오 준장, 아웅아웅 준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본인과 가족들까지 미국 입국 그 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예,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또 제재를 받게 된 걸까요?
예, 폼페오 장관은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2017년 발생한 이른바 인종청소 사태 때 이 인딘 마을에서 학살에 가담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들을 석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이는 미얀마 지도부와 군의 책임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나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죄를 판결을 받았다가 갇혔는데 금방 석방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빨리 석방이 된 건가요?
예,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들 군인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석방했다고 합니다.
네네.
반면에 인딘 지역에서 학살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은 500일이 넘게 구금돼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예, 폼페오 장관이 언급한 기자들은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 2명으로 인딘 학살 사건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16개월 이상 구금돼 있다가 지난 5월 6일에 석방됐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미얀마 제재를 발표한 장소도 또 눈에 띄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주최하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에 관한 장관급 국제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예.
회의 첫날인 16일 폼페오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요. 이날 회의에는 미얀마 대표도 대표단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자,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사태 국제적인 문제로도 떠올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미얀마 군이 지난 2017년 8월 로힝야족 반군이 경찰 초소 등을 공격하자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성폭행, 방화 등 반인륜적 범죄가 난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로힝야족 73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등에 피신했습니다.
네.
유엔 조사단은 이 사태를 집단 학살의 의도를 가진 인종 청소를 규정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이 지금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연방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언론들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간 몇 차례 만나서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정부 재정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 정부 부채가 현재 22조 5천억 달러 수준인데요. 부채 한도는 지난 3월까지가 시한이었습니다.
이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default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자금이 고갈되는 거죠.
네.
지금 미국이 default 상황에 빠진 건 아니지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를 빨리 늘리지 않으면 오는 9월 초에 재정 자금이 바닥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미국 역사상 default 상황에 처한 적은 없었는데요.
네네.
미국 연방 정부가 진 빚 가운데 30% 정도는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빌린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연방 정부가 민주당하고 협상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은 원래 연방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기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했을 때 부채는 어땠습니까? 이게 늘어난 건가요?
예, 당시 19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간 계속 예산을 늘리고 대규모로 세금을 감면해줘서 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도 부채 한도 증액에 동의하고 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부채 한도 증액과 2년 지출안 문제를 연계해놓고 있습니다.
2년 지출안이라면 앞으로 2년 동안의 국가 예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0 회계연도와 2021 회계연도 예산을 말하는데요.
네네.
2019 회계연도가 오는 9월 30일에 끝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1일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 예산을 9월 30일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새 회계연도 지출안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는 어떤 겁니까?
트럼프 행정부 요구대로 전체 예산 증액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과 국내 예산을 동시에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특히 국방 예산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내 예산 증액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복지 예산이나 사회기반시설 건설 예산 같은 국내 예산에도 예산도 국방 예산만큼 늘려야 지출안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견들 때문에 사실 과거에 연방정부가 셧다운 그러니까 부분 폐쇄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 항목에 대한 그 이견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몇 차례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일 동안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럼 예산 때문에 그 부채 한 대를 올리는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초단기로 한 달 정도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임시안을 민주당 쪽에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네, 문희신 장관이 9월 초에 재정자금이 고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협상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연방 하원에도 7월 26일부터 5주 동안 휴회에 들어가고요. 예. 연방 상원은 일주일 뒤부터 쉬기 때문에 연방 재무부는 의회가 휴회하기 전에 부채 한도를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중강 강계는 오전부터 평안북도 대부분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31도, 남포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0도, 중강 아침 최저 19도, 낮에는 30도, 강계 아침 최저 20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고 개성 지역에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1도, 낮 최고 31도, 개성 아침 최저 21도, 낮에는 32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3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구름 많이 낀 날씨에 해산과 삼지연은 오전부터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함흥과 장진, 풍산, 김영권 지역, 평강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1도, 낮 최고 31도, 해산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7도, 원산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은 31도, 청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6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이 끼었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구름 서해상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 반독점 당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가렛 베스타커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성명을 통해 아마존의 사업 관행이 EU의 독점 금지 규칙을 어겼는지 매우 밀접하게 살펴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U 당국은 아마존이 제3의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장터를 제공하는 제휴 판매 서비스에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측은 아마존이 이 서비스를 통해 특정 업체의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경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아마존과 업체 간 합의 내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측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백악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유럽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사이에 정보기술 서비스 분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 프랑스 의회가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법규를 승인하면서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통한 보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7년을 끌어왔던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어제 미국이 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WTO 규정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특정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지기 이전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 정부가 태양광 제품과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73억 달러 상당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의 이번 결정에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결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결정은 WTO 규범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세계적 노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무역 구제 조치를 남용하고 국제 통상 환경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WTO가 가능하다고 밝힌 보복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부가 자국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어느 나라와도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리레자 미르즈 유세피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자리프 외무장관의 NBC 뉴스 발언에 대한 AP통신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다면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 합의에 없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하길 원한다면 미국이 먼저 중동 지역에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대표부 대변인의 AP통신이 이 말을 마치 이란이 적당한 시기에 미사일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이런 행태가 언론의 입지를 축소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란의 미사일은 그 누구와도 어느 나라와도 어떤 시점에도 협상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자리프 외무장관의 인터뷰는 무기를 중동에 파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공을 그들에게 넘긴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에 대해 F-35 전투기 판매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터키가 러시아산 S-400 미사일을 도입한 데 따라 우리는 터키에 F-35 전투기를 팔지 못하게 됐다고 통보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과 터키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몹시 어려운 형편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미국산 최신의 전투기인 F-35 도입 절차를 최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미사일 체계를 구입하면서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에 관여한 미얀마 군부를 제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민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군 지도자 4명에 대한 제재를 공개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